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5일 수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이사야서입니다.
4장.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화가 나 있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이미 저녁때가 다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믿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으로 늘어났다. 다음 날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 선생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의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우고 물었다. 당신들은 무슨 능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소?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와 장로이신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우리를 불러 따져 묻는 것이 다리를 못 쓰던 이 사람에게 베푼 선한 일과 또 그가 어떻게 하여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는 너희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밖에는 하늘 아래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배운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로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다 나아 두 사도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들은 사도들을 잠시 의회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한 뒤에 서로 의논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들이 큰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사람들 사이에 더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들에게 단단히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였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때문에 두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모든 사람이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위협만 하고서 사도들을 풀어주었다. 이 기적으로 성한 몸이 된 사람은 40살이 넘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서 풀려나오는 길로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높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려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거만스럽게 구는가? 어찌하여 이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헛되이 계획을 꾸미는가? 주와 주께서 기름 부으신 이에게 맞서려고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통치자들이 모두 모였구나. 바로 이런 일이 이곳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주께서 기름 부어 그리스도로 삼으신 주의 거룩한 종 예수와 맞서려고 함께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짓은 주께서 권능과 뜻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미리 정하셨던 일일 뿐입니다. 주님,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여 하는 말을 들으시고 당신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종 예수의 능력과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흔들리고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였다. 모든 믿는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었다. 그들은 누구도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었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믿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쪼들리는 사람이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모두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저마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 받았다. 믿는 이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도들은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다. 이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요셉은 키프로스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이었다.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 앞에 내놓았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이사야서 제60장.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치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의 벅찬 가슴은 터질 듯 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백길로 너에게로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많은 낙타들이 너의 땅을 덮을 것이며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너의 땅을 뒤덮을 것이다. 시바의 모든 사람이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게달의 모든 양떼가 다 너에게로 모여들며 내가 느바노스 수당들을 제물로 쓸 것이다. 내가 내 성전을 이전보다 더욱 영화롭게 할 때 이것들이 내 제단 위에 합당한 제물로 오를 것이다. 저기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제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너의 자녀들이 온다. 섬들이 나를 사모하며 다시스의 배들이 맨 먼저 먼 곳에 있는 너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다. 그들이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은과 금을 함께 싣고 온다. 주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방 자손이 너의 성벽을 쌓으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비록 내가 진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너의 성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서 밤낮으로 닫히지 않을 것이다. 이방 나라의 재물이 이 문을 지나 너에게로 오며 이방 왕들의 사로잡혀서 너에게로 끌려올 것이다. 너를 섬기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망하고 그런 이방 나라들은 반드시 황폐해질 것이다. 레바논의 자랑인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이 함께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 나무가 나의 성전터를 아름답게 꾸밀 것이니 이렇게 하여서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어롭게 하겠다.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히고 너에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모두 너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너를 주님의 도성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고 부를 것이다. 비록 내가 전에는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너의 옆으로 오는 사람이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길이길이 너를 높이고 너를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겠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도왕의 젖을 빨아먹을 것이니 이곳으로서 너는 나 주가 너의 구원자이며 너의 속량자요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노쇠 대신 금을 가져오며 철 대신 은을 가져오며 나무 대신 노쇠를 가져오며 돌 대신 철을 가져오겠다. 내가 평화를 너의 감독자로 세우며 을을 너의 지배자로 세우겠다. 다시는 너의 땅에서 폭행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며 너의 국경 안에서는 황폐와 파괴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고 부를 것이다. 해는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 몸소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내가 곡하는 날도 끝이 날 것이므로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으며 다시는 너의 달이 이지러지도 않을 것이다. 너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마음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마음 열고 주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읽어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인즉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25절의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인류가 탄생에서 영혼까지 계속하는 질문입니다.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어찌 보면 인생의 과제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런 답변은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이러한 답변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과 반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님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반대는 바로 세상 사랑인데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고 마귀적이고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역시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물과 하나님은 함께 섬길 수 없다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역시 같은 당부를 줍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는 귀중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한일서 5장 19절의 경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중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는 대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결과는 또 다른 입장에서는 물질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경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어지는 모든 물질로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가 우리 애씀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부보다는 크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하는 자를 닮고자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당부합니다. 바울이 위대한 복음을 위한 역할, 사람 구원의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요한 3서 11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속한 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려서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는 비극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명석하게 된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사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결국 안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예수께 복종하는 것이 이런 교만을 다 버리는 것이 된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10절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원리를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세 번째로 봅니다. 전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당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는 대로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당부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당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는 사랑의 모습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결국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배우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전 생애를 통해서 사랑하라 하는데 신명기 6장 7절에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결국 어떤 순간에서나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말씀 전파죠. 내가 사랑받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 사랑받음을 자랑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바울은 확신합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사랑해야 되는데 신명기 6장 8절의 구절은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부쳐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28절 하반절에 오늘 본문 그랬는데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에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결국 삶의 표현이 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지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당부를 받습니다. 뜨거울수록 좋은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뿐입니다. 물론 인간관계도 그렇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것만큼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뜨거움 만큼 형제를 사랑하라 당부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전제로 하는 바로 당부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둘이 아닙니다.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영혼 속에 유익이고 또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그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뭐 그렇게 심각해?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듣거나 직접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별로 심각하지도 않은 일을 갖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 하는 질책을 담은 이 말은 사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죽고 산다는 것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잠언 14장 25절부터 30절까지를 함께 읽으면서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잠언에서 말씀하는 교훈의 1차적인 의미를 알아보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14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진실된 증언, 특히 고대사회 재판정에서의 증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 본문에 사용된 생명을 구원한다는 표현이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일반적 의미가 변천을 겪는 동시에 성경 용어가 자리를 잡은 경우라 하겠습니다. 의미의 변천이라는 면에서 보면 요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만 원래 구원이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성경을 처음 번역하던 분들은 네가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되었을 때 사실대로 증언하면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 라는 뜻으로 구원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했던 것이죠. 성경을 자주 읽으시다 보면 일종의 교회 용어가 된 구원이라는 말에 담긴 전통적 의미와 지금 우리의 구원이 관련된 의미를 함께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증언 이야기로 돌아와서 사실대로 증언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린 모두가 당연히 진실된 증언을 할 것 같지만 사람은 생각보다 비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에도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이익과 같은 측면에서 큰 변수가 달려있을 때는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온 사람도 위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석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해를 아주 많이 끼친 사람이고 나의 앞길을 심각하게 막은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남의 문제로 볼 때는 당연한 것 같지만 나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경우에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어버리기 힘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늘 들려주는 당연한 이야기들이 나중에 내 양심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평소에 그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사람의 영혼과 공동체의 정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고 나의 개인적인 이익에 관계없이 진실한 증인이 됩니다. 진실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인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제 2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키면서 견고한 안전을 누릴 뿐 아니라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서 가족, 특히 자녀들의 생명도 살립니다. 부모의 마음이 가장 편할 때가 언제일까요? 자식이 평온한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생기고 자녀들의 평화로운 모습은 부모에게 피난처가 됩니다. 잠언 14장 27절에서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를 요약해서 들려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에서는 생명의 샘과 사망의 그물을 반복적으로 대조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마르지 않는 샘물 곁에 있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특권이죠.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생명의 샘을 풍성히 유지하고 후하게 나누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다시 잠언으로 돌아와서 14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여기서 갑자기 왕 이야기가 나온 것은 NICOT 잠언 주석에서 잘 지적하고 있듯이 왕이 지도자의 전형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잠언 1장 4절에서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으므로 4장 28절 말씀도 지도자로 성장해 나갈 젊은이에게 사람들이 떠나가는 지도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따르며 헌신하는 지도자로 성장해 나가라고 격려하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28절 하반절에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고 했는데 옛날에 작은 규모로 국가가 형성되던 시기에는 이러한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사람들이 내 곁에 별로 없다면 저 사람들은 내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싫어서 떠나는 거야 라든가 저 사람들은 세상 방식이 좋으니까 나와 함께 경건한 생활을 하기 싫어서 떠나는 거야 하는 식으로 생각하기에 앞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철저히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지역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아무래도 힘이 납니다. 하지만 사람만 많이 모였을 뿐 그 안에 사랑이 없고 진리가 없으며 지도자가 방향감각을 상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소수가 모였다고 해서 그 모임이 올바르다는 증거도 못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모이는 사람 수와 영적인 수준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잠언 14장 2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네, 더디하는 것, 인내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늘 평안함을 유지하며 그 비결은 잘못된 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데 있습니다. 평소에 인내심이 꽤 많은 편인 사람도 지속적으로 모욕을 당하거나 모순된 상황이 오래 계속되면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의 인내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을 꼽아보면 거의 모든 상황이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무례하게 행한 경우입니다. NICOT 주석을 조금 더 보면서 인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해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바로 그 성품입니다. 잠언 14장 29절 하반절에 마음이 조급한 자를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정신이 부족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신이 부족하니 인내심이 급속히 한계에 도달해서 죄를 범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살다 보면 참기 힘든 일을 참 많이 겪습니다. 그럴 때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신이 풍족하면 죄를 범할 정도의 무례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가 무섭고 힘든 이유는 그에 따른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네, 우리 모두 평온한 마음으로 생명을 누립시다. 욕망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은 뼈를 썩게 하는 심각한 병입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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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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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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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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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저에게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각자가 처한 상황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 마음을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북한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동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그들에게 주옵소서. 그들을 억압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